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메뚜기 재앙은 예고된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는 이 재앙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요? 눈앞에 불행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불행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어쩌면 뭐 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에 직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하루에도 뭐 셀 수 없는 선택을 순간순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선택이 아무리 많은 선택일지라고 하더라도 선택의 기준은 오히려 단순한 편이에요. 선택은 무수할지 몰라도 선택의 기준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지불식 간에 생명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길이 있다면 무슨 달리 선택할 길이 있겠어요? 누구나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내 생명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누구도 나무랄 수 없는 기준이고 또 보편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경우 우리는 살겠다고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살겠다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걸 우리는 때로는 존중하고 때로는 그 결정이 부당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뭐 자기 생명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준조차도 우리는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또 보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택해야 할 기준의 공동치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그건 공공의 이익이요 공동의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생명을 지키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거나 나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인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공동체의 선,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무슨 변명을 내세우건 무슨 포장을 하건 합리화를 하건 우리는 자기 욕망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 간에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만은 문제는 탐욕스러운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욕망 자체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먹고자 하고 또 잠자고자 하고 하는 그런 1차적인 욕망, 또 명예욕이라든지 성취욕이라든지 하는 그런 2차적인 욕망, 그런 욕망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욕망이 지나쳐서 탐욕으로 치닫게 되면은 문제는 나 자신만의 파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는 도대체 왕으로서, 애굽의 왕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겠어요? 한 민족이나 국가를 지도하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그 기준 자체가 복합적이어야 하고 모든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도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늘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내릴 수 없는 결정 아니겠어요? 또 내가 아무리 권력력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그런 욕망의 선택 기준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지도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8번째 재앙에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복된 재앙, 이건 왜 계속되고 있냐는 것이죠. 이건 바로의 탐욕이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로의 적은 바로다, 바로의 적은 자기 자신에 있는 내면의 적이지 어느 누구도 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적으로 삼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욕망, 끊임이 없는 욕심, 그야말로 한이 없는 욕심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바로만 이런 선택을 하겠어요? 오늘날은 안 그렇겠으며 또 우리가 굳이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무슨 그게 뭐 기업의 회장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그러지 않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이 가지고 오는 건 뭘까? 메뚜기 재앙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 왜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또 눈앞에 펼쳐 보이시는 걸까? 그걸 한번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2절 1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이미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무슨 뭐 이 초건 목피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남은 것에 대한 희망, 어떻게 보면은 뭐 또 뭐 밀보리도 날 것이고 그런 새로운 싹이 날 것이라고 하는 뭐 먹어 치운다고 한들 누가 다 먹겠냐고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 이 메뚜기가 한번 몰아닥치기 시작하면 정말 살아남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이 애굽 땅에 오는 메뚜기 때가 보통 뭐 한 3월경에 왔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남쪽에서 올라오거나 양쪽 리비아나 지금 에티오피아나 이쪽에서 와야 정상인데 지금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에서 오는 한라스나 이런 바람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뜻밖의 재앙이요, 이 시기에 안 맞는 재앙이요,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재앙들은 뭐 처음에 나일강이 피가 된다든지 개구리가 올라온지 하는 것은 술사들도 흉내나 낼 수 있지만 점점 자연재해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강해지면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재앙들, 인간이 이때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들, 그런 재앙들이 지금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 닥쳤을 때 지금 이 바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이 거듭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길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 나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 더 이상 너를 섬기게 하지 말고 그 백성들 내 백성이니까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첫째는 경제적 이유가 있겠죠. 뭐 200만에 가까운 200만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라고 하는 자산과 같은 것을 누가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둠으로써 애굽 백성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할 때는 문제는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내 백성, 내 국민, 내 나라를 지키는 게 먼저 아닙니까? 뭐 지금 뭐 백신 안 준다고 우리가 뭐 난리친들 어떡하겠어요? 자국 백성이 먼저라는데 그게 정치 지도자로서야 그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나무랄 수 있냐고요.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자존심, 자기의 왕권, 자기의 체면, 자기 재산에 대한 욕망, 끝없는 그런 탐욕 때문에 그는 이 어려움을 계속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뻔히 어려움이 올 줄 알면서도 그 욕망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뭐 파리떼가 끈끈이 주걱에 붙는 거나 마찬가지죠. 죽을 줄 알면서도 달려드는 것이고 이제 좀 있으면 또 무슨 뭐 모기 때니 무슨 날파리 때가 날겠지만은 아무리 진멸등을 켜놓고 거기에 가서 그냥 수많은 날파리가 가서 붙어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소리가 시끄럽게 우리 귀에도 들리는데 어쨌건 가서 그냥 다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뭐 바로나 바로가 탐욕에 이끌려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자초하는 일들의 그림이 뭐냐? 어떻게 보면 가장 리얼한 그림이 바로 이 메뚜기 때 재앙의 그림이라고 저는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메뚜기 때는 지금 보면 하늘과 땅을 덮어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니까 땅이 말이죠. 정말 땅을 뒤덮어가지고 그야말로 땅이 안 보이고 메뚜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메뚜기 때 날아가는 거 혹시 뭐 TV 뉴스로나 뭐나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이 새까매요. 날기 시작을 하면. 그죠? 지난번에 중앙아시아에서 한번 불기 시작한 이 메뚜기 때들 보니까 정말 손가락 뻗만 해요. 크기도. 그런 메뚜기 때가 한번 쓸고 가면은 그야말로 뭐 이렇게 뭐 이삭이란지 이런 게 정도가 아니라 뭐 나무마저도 이게 작은 나무도 다 그냥 다 갉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둠이 닥친 거예요. 자, 메뚜기 때 재앙은 무수한 숫자가 날라온다는 게 특징이고 한번 나르기 시작하면은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컴컴해질 정도로 어둠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이 짙게 깔리다가 지나가고 나면은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다 갉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인간 탐욕의 그림이냐? 사람의 탐욕이 꼭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탐욕이 일기 시작하면 무슨 뭐 여름날에 한여름에 멍게구름, 먹장 뭉게구름 끼듯이 이렇게 끼어오르기 시작하고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마음의 모든 잔잔한 것, 맑은 것, 그리고 마음의 그런 그 순박함을 그냥 한순간에 다 뒤덮어버린단 말이에요. 탐욕이 인간 마음에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인간 마음은 한순간에 짙은 어둠 속에 쌓인다는 것. 이게 어떻게 그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렇게 고요한 마음이었다가도 탐욕이 일거나 분노가 일기 시작하거나 하면은 마음 전체가 그냥 어두워지고 컴컴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무리 밝은 햇빛 아래에서도 이미 그 안에는 짙은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탐욕이 한번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탐욕의 결과는 황폐화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황폐화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하고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이 찾고 있는 게 우상이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탐욕의 충족이지만은 결과는 죽음과도 같은 어둠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만다는 거예요. 메뚜기 때가 한번 불기 시작하듯 우리 안에서 탐욕의 바람이 일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황폐화시키고 우리 안에 모든 빛을 거두어가 버리고 그리고는 끝내 우리 마음에 짙은 어둠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다는 것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남기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재벌들, 뭐 요새는 뭐 조금 조심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벌들이 이게 문어발식 경영이라고 한번 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뭐 별걸 다 해요. 아니 사람도 잘하면 인격이 생기잖아요. 기업도 잘하면 성장하면 업격이 생겨야 돼. 돈을 벌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돈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재벌이 그냥 대부업도 해야 합니까? 사채놀이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이익이 큰데. 그런 거 해서 안 되는 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크면은 사회적 인격적 존재가 되어서 나 자신의 생명의 안전만 배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 약자의 생명을 배려하듯이 돈을 벌고 기업이 커지고 무슨 재벌쯤 되면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재벌이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해서 안 될 업종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땅 투기를 한다든지, 예? 그 소비업에까지 진출해가지고 동네 마켓까지 다 긁어먹는다든지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탐욕이 그게 되냐고요. 눈에 돈이 보이는 게 다 돈인데. 그러니 그냥 모든 걸 그냥 메뚜기 떼처럼 다 긁어먹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다가 혁명을 자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뭐 우리가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이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독점하다시피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 약자들은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이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자본의 동기가 아니에요. 자본을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기독교적 윤리나 기독교적인 신앙이 이걸 지탱해 왔지 자본주의 자체의 논리로 이게 지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본주의는 내버려두면 꼭 메뚜기 떼고 똑같아요. 그냥 모든 걸 다 쓸어가요. 그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뭐 자자손손 먹을 걸 안 쌓아놓나. 예? 모든 뭐 이게 법은 법망을 피해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 해보세요. 뭐 조세 제도를 가지고 해봐도 가장 피해보는 건 오히려 서민 이하고 중산층 이하지 뭐 그들이야 무슨 방어력이 뭐 얼마나 뛰어난데. 그러니 정책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렇게 싹 먹어치우는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인간의 탐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 이 본문 보면 아무 재미도 없잖아요. 메뚜기 떼 우리나라 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다 메뚜기 떼들이에요. 사실 보면 전부 자기 욕심밖에 뭐 없어요. 갈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남고 황폐화 되니까 이제 바로가 뭐라 그래요? 16절 17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여러분 탐욕은 나는 살려두고 남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탐욕은 마치 분노와 같아서 내가 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남에게 쏟아지듯이 탐욕은 나를 황폐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황폐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탐욕이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내 내면을 황폐화시켜놓고 누군가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지가 죽을 줄 알게 되었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예?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는 끝내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죽음만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의 목적은 죽음을 피하는 거예요. 죽음을 자초하고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 죽음을 자기가 불러들이고 죽음에서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아주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 저는 이 바다가 죽어가는 것, 땅이 죽어가는 것, 하늘이 죽어가는 것, 이거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슨 뭐 황사가 뭐 백미드 모래 기둥이 온대는데 이 인간이 하늘을 죽이고 땅을 정말 이 오염시켜가지고 땅에서 나는 곡물을 먹기가 어렵게 만들고 바다 해양을 이렇게 오염시켜서 더 이상 바다의 그 생선들을 먹는 게 오히려 그냥 그 더 위험해지는 이런 지경을 만들고 있는데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뭘 마시고 살고 뭘 숨쉬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인간의 탐욕이 불러들인 결과 아니에요? 누구도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탐욕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풍이 불러들인 메뚜기 떼를 서풍이 불어야 홍해바다에다 쓸어넣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탐욕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강렬한 서풍이 부니까 인간이 뭐 그걸 싸운다고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몰아내요? 그러나 동풍으로 온 메뚜기 떼가 서풍이 부니까 이게 전부 다 홍해바다로 다 휩쓸려 들어가고 맙니다. 예, 저는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우리의 이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슨 다른 인간의 대책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할 때는 이 시간이 남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우리가 다른 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일로 이 세상을 지금 방향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탐욕의 바람을 잠잠케 하겠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이 탐욕의 이 시대를 멈출 수가 있습니까? 못 멈춥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오늘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이번만 죄를 지었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바로의 말, 속을 줄 알죠? 속을 줄 알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이 지나면 선해집니까? 아니, 그럴지라도 재앙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않더라도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서풍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겠어요? 북녘 땅에 지금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음의 땅도 생명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정치적인 방법으로 될 것 같습니까? 뭐 군사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겠어요? 저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무슨 바람이 불어야 이 땅이 정결함을 되찾겠습니까? 경제가 좀 더 잘 살면? 코로나가 지나가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더 찍어내면? 아니요, 아니요. 인간이 생각하는 건 고장 그 방법이에요.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하면?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이 아침에도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주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건 늘 생명과 죽음의 길 중에 선택이에요. 사실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죽음의 선택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이 사실 없습니다. 거대한 생명의 그물을 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어떤 작은 선택도 다 이 인간이 크다고 생각하는 선택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영향을 끼치는 선택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하나 매질을 하건, 잔소리를 하나 하건, 우리가 무슨 뭐 성경을 읽건, 이 모든 선택들이 정말 생명의 씨줄과 날줄처럼 거대한 그물망에 걸려서 다 함께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작은 것을 작다고 하지 말고 늘 생명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도 우리가 선택할 때 기준은 살고 죽는 선택이기 때문에 늘 생명을 선택할 것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20절 결론은 그러나 뭐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유기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면 또 강팍한 결정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또 내버려 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 대책이 있는 분입니다. 바로가 못 이깁니다. 세상이 못 이깁니다.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세상은 못 이깁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뭐로 위로를 받겠어요? 이게 뭐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위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서풍이 임해야 하고 성령의 바람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근원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메뚜기 떼가 닥쳤습니다. 이 온 땅에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었고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 캄캄해졌습니다. 낮이라고 하는데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재물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탐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 가운데 있고 멈출 줄 모르는 욕심 가운데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리하여 그 내면이 기쁨도 생명도 없고 오직 황무한 들판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광야처럼 변해버린 그린 내면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시내가 흐르는 광야, 하나님 그 광야에 꽃이 피고 정말 나무가 자라는 그런 정말 초원으로 주님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방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광야와 같은 내 마음의 죄를 깨닫고 의가 새로 자라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생명의 말씀을 담을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의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세상을 바라보며 부럽다고 달려갈 일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처럼 변해버리고 골짜기처럼 변해버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변한 저 계곡을 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저곳에도 생명이 전해지게 하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생명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죽을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다시 한번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을 만난 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